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이면 모를까, 있으신 분들이면 한참 전에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저희들 방송하는 기준으로 내일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강강가는 아니 한국 안은 적어도 내일하고 내일모레는 미세먼지가 별로 없네요. 즐거운 투표날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1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UPD고 앞에 목소리 농축사입니다.
네, 여길 또 오네요. 진짜 거의, 예,
한 달 출근했어요.
예, 출근하듯이. 꽃이 진짜 한창인데, 지난해보다 조금 많이 늦게 폈네요.
이게, 겨울이 생각보다 길었어가지고,
네.
남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중부지방은, 그, 꽃이 늦게 피고, 빨리 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공무원 꽃축제에 그 꽃 못 맞춰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현수막 붙고.
지네 웃기더라고. 네. 그걸 왜 굳이 일주일인가 땡긴 다음에 꽃이 안 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탓이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 꽃이 지금 한창입니다.
네, 꽃이 이쁜 시즌. 근데 그 이제 저는 이제 개인 집안 다 그런데 맨날 매일 저녁 같은 곳을 도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느 나무가 아픈지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네, 단계까지.
쟤는 옆에 비해 덜 하얗고 막 이러는데 확실히 평균적으로 늦게 피었어요. 굳은 겨울을 버틴 겁니다 우리가. 저 사전 투표했어요 아니면?
사전 투표했죠 저는. 지나가다가
그저께 투표했는데 우리 집 앞에서 투표함이 꽉 차가지고
아
겁내 밀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좀 봉투까지 하니까 두껍긴 하더라고요.
너무 저 뭐냐 저 비례용지 너무 길고 막 이러니까.
나는 관외에서 하니까 봉투를 붙여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죠. 네. 할배들이 막 비례를 10번 접은 거야. 되게 도매시장처럼 돈 접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여러 번 어떻게 안 보이나 이러면서
이제는 진짜 사전 투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노인들도 이제는 하는 거죠.
야 제도 도입 10년 만에 드디어 이게 패턴을 네. 이해를 하셨구만.
네.
네. 내일 하시는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미리 하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저는 확실히 그 얘기 들어보면. 재거주민들이 그 개표 방송을 제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떨면서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저 월드컵이나 유럽 축구 같은 건가 봐.
의외로
새벽에 깨가지고.
치킨 판매량이 딱 올라간대요.
아,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치킨 시켜놓고 이제 딱 개표 방송 보는 거죠. 6시에. 그 출구조사부터.
그죠. 특히나 그 서양에 오래 사는 분들은 뭐 우리나라 스포츠를 많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새벽에 뭐 찾아보는 거 익숙치 않잖아요. 네. 엄청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송 3사들이 얼마나 또 웃기게 그래픽을 뽑았을지 그것도 지금 아주 극비로 서로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네. 주 목금요일 나라에 따라 다르죠. 목금요일 즐거운 응원전 되시길 바라고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일이 이야기이며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10년째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최장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당신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당신 혹은 당신 주변에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에디터와 사장이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커피 비누에서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로션을,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씨 선물 에디션을,
QBN에서 보내드리는 사르락토 1개월분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현호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받다 강원도 토종산양산삼 산앤삼, 커피보다 편안한 커피 비노 더치 커피, 피부에 해답을 찾다 더마 코스메틱 앤 써나인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요 하이볼은 말이지 위스키 80ml에다가 탄산수를 딱 집어넣어서.
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유니크하게 산삼을 넣어봐.
야, 내가 그 비싼 산삼을 술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먹겠냐?
액세스몰 들어가봐. 산양산삼 산앤삼 찾고 구매 버튼 클릭. 그 정도는 할 줄 알지?
아니, 산삼이 이렇게 싸? 야야, 이거 막 귀해서 부모님 선물로나 큰맘 먹고 한번 살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었어?
그래 그래, 이제 너도 고급스럽게 한잔해라. 술로 충나는 몸, 얻는 것도 있어야지.
귀하다고 꼭 비쌀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신받다.
산양산삼 산앤삼.
오늘은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 비노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진경 씨의 후기를 봅시다.
안녕하세요. 스위프트 노믹스는 처음인 이진경입니다. 저는 이 가수를 그 바이든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 문장에서 이미 많은 게 밝혀졌죠.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 가수라 부를 수 있는 결기. 네.
이름으로 좋게 되는 일은 살면서 홍진경 씨가 전부일 줄 알았는데 동명의 유명한 좌파 인사가 있다니요. 저는 아닙니다.
아이고, 굳이 문학인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네,
이진경 씨 책 많이 읽었죠. 저는 스위프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급이죠. 배철수 음악캠프에 BTS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팝 전문 프로그램이니까 네. 한국 가수가 나올 일이 없는데 그렇죠. 이제 빌보드 차트 올라가서는데 그날 우연히 라디오 녹음이 겹친 거예요. 근데 배철수 음악캠프는 거의 저녁 되고 네. 난 아침인데 아침부터 미어 터져가지고
그렇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그 아저씨 아 저 여기 출연자인데 했더니 거의 가사롭다는 듯이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저기 PD 내려와서 저 픽업하고 약간 진짜 아이고 어디서 그런 핑계를 막 이러면서
맞아요. BTS 정도 되는 사람들 오는 날에는 저 그 절대로 앞에서 신랑이 하면 안 되고 위에서 네. 내려오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거의 뚫고 가다시피 했던 라디오 방송국이었는데도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저 노캔이 혼자 많이 웃었네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네. BTS는 뭘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진행자 두 분이 이름으로 놀리시는데 집중하셔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저의 첫 번째 요파 씨 사연이 스위프트 노믹스 정도의 큰 행사 사례로 드신 광안리 스타리그 사연이었음을 상식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진경 씨, 저는 앉아서 봤고 이진경 씨는 알바를 했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때 그 UPD 중학생들한테 콜라 뺏긴 그
맞아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행자로서의 상황은 사연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악인 상태였지만 원 오브 댐으로서 콘서트를 보러 온 팬들의 마음은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현장처럼 분수쇼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는 사람들, 유명한 꼬지거리에서 서로 어울리며 맥주를 마시던 사람들.
진짜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경우 가능성이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동의 그게 있으니까, 그죠? 스위프트의 콘서트장 방향이 어디냐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물어보며 다가오던 일가족. 콘서트 포스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고층 빌딩으로 출근하던 시민. 콘서트 굿즈를 바리바리 이고지고 공항 식당 옆자리에 혼자 앉아서 주문하면서 곁눈으로 도움을 청하던 청년 등등 평범한 여행지에서는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인상에 남는 사람들도 많아서 신기하고 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관광입니다.
그렇죠. 예, 예. 뭐 가는데 뭐 뻔하고 한대요. 저처럼 잘 모르고 휩쓸려온 사람들도 눈빛을 보면 말을 섞지 않아도 서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예. 난 이거 보러 온 거 아니다. 그렇죠. 티 나죠.
나도 그날에서 저는 BTS를 보러 온 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그때 BTS 멤버 구분도 잘 못하고요. 막 이런 거를 계속 중얼중얼중얼 제가.
크게 말했는데 무사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우리는 눈치를 채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서 피해 다니는 묘한 동질감도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여행이 아니라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이 목적인 즉흥적인 여행인지라 12월에는 마일리지 항공권과 첫째 날 숙박만을 미리 예약하고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방송이 요파씨 공개방송인 줄 알았을 정도로 연초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여행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아, 이해해요. 예. 네. 그날 저 소개해드릴 때 갈궈드렸는데 저도 지금 저 휴가를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선거방송 하는 동안 휴가를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정말 알아볼 시간이 없더라고. 네.
이럴 때는 거의 뭐 그냥 가는 거죠. 네. 틈틈이 유명 관광지와 맛집 위주의 큰 동선만을 계획해서 최대한 동선 근처의 숙소를 여행 전까지 계속 찾다가 원하는 숙소를 못 구해서 결국은 수년간 사고 모은 호텔 포인트들을 탕진하여 예약을 했습니다.
아, 포인트를 쓰셨군요.
뭐 이렇게 하려고 포인트 모으는 거죠. 예, 유사시에.
네.
포인트 숙박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표시가 되어 숫자가 작아 보이는 효과로 그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 느꼈어요.
아, 맞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네.
최소한의 방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 난리통에도 숙박을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재벌 아닙니다.
네, 뭐 이해했습니다.
이제 더 모아야겠네요.
인터내셔널 브랜드 호텔들은 그래도 그 바쁜 때라고 저 포인트 고객을 내몰고 그러진 않네요. 네. 저 중국 음식점처럼.
그래도 확보는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알았어요, 이진경 씨. 좌파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굴뚝 청소도 안 하고 계실 겁니다.
좌파 아니에요. 후기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충분히 뿌려도 당기고 건조해? 그럴 땐 미스트를 바꿔봐. 수분층, 크림층, 이중 보습막이 건조할 틈 없이 지켜주니까. 단 하나의 해답. 앤서 19 시카판테놀 크림 미스트.
허윤성 씨의 사연. 아, 아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수원에 사는 허윤성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체육관에서 소소하게 좋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그냥 구경만 해봤는데
네.
야, 신축은 정말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체육관이.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요.
예, 네, 수영장은 네. 정말 10년, 20년 전만 해도 진짜 잘 산 아파트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아닌 것 네. 같더라고.
그리고 딱 한 번 그냥 신축 아파트에 한 번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게스트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친척들 그것도 나밖에 없겠지만
네.
그래서 게스트룸도 있고 노래방 시설도 있고 그 당시 비디오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만 이제 돈 조금 내고 쓸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부가 늘었다는 사실을 신축 건물을 보고 알겠더라고.
네. 근데 예. 노래방 업데이트는 빨리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겠죠. 네, 그런 거 믿으면 안, 확실히 그. 그건 제가 상상한 게 맞을 것 같아.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거 별로 믿으면 안 돼요. 네.
점점점 이제 이용객들이 떨어지고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탕에 물을 온수로 안 채워놓는 거예요.
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아니, 그럴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해야지. 하여간 그게 문제야, 관리실은.
그러니까 그냥 샤워만 했던 기억나네요.
혼자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죠. 그날은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아, 네. 허윤성 씨의 사연은 어르신이 말 거는 장르입니다. 괄호. 항상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 한 명 괄호.
그냥 항상 운동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할아버지 아저씨가 계셨을 거예요. 이 어르신이. 하루 종일 계신 분들 있어요. 아침부터.
아, 그건.
거의 저, 관리자급으로.
왜 저 동네. 그 목욕탕에
네.
결국은 목욕을 하루 종일 안 하는데 있는 어르신이 있어요.
가끔 탕 들어갔다도 나와서 한참 놀다가 들어갔다는데 헬스 그 아파트 헬스장에 꼭 이런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MT 장소예요.
아.
한 명씩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또 뭐 드시고 얘기하고 온 동네 일 다 참견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젊은 주민들이 이탈을 하죠.
그렇구나.
나중에는 거의 관리 소장님처럼 그렇게 하면 망가진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된대서 나중에 트레이너처럼 참견을 우와. 할 때도 좀 있었거든요.
지옥이잖아.
그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다음부터 안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대화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어르신.
운동을 열심히 하시네. 여기서 자주 보는데 통성명이나 하고 싶어서.
통성명 장르.
신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실례지.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질문이에요. 실례가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 동호수 물어보는데. 예.
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내분이랑 자주 오시는 것 같던데 몇 동 살아요?
나 땡땡동 삽니다. 어르신.
아, 나는 XX동 삽니다. 성씨가 어떻게 되시는가?
이게 와, 이게 정말 그 80년대식 아이스브레이킹. 예. 무슨 이름을 한꺼번에 안 묻고 성부터 묻는 것도 대박이네요. 나 허씨입니다. 어르신.
아, 미스터. 와, 미스터 이런 거 부르면 진짜 오랜만인데.
와, 그냥 오랜만이 아니고 저는 정말 미취학일 때 들어본
네.
예,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으로 미스터를 붙이는
고등 중학교 때 갔더니 이제 약간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도 미스라고 안 부른다. 그래서 미시즈도 아니고.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그때 중학교 때 처음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MS로 네. 쓰는 거.
예. 네. 근데 미스터 허라니.
미스터.
이 동네 산 지 얼마나 됐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괄호. 그 뒤로 이것저것 물어보셔서 대답함. 괄호.
되게 작게 또 대답을 해.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하나 둘씩 불러 소개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야 땡땡아 이리 와봐라. 여기는 미스터 허. 너보다 연배 위시고 땡땡동 사신단다.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다섯 명 정도 되는 분들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저는 계속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흐르지도 않는 땀을 닦아가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네 헬스인 이웃들에게 간택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도 상당히 젠틀하시고 다른 분들도 오며가며 얼굴은 봤던지라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주치는 분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괄호 이것까지는 괜찮음 괄호 제가 운동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주시고 괄호 그전에는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만 느꼈음 어쩌면 조만간 동호회 가입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괄호 아파트 체육관 동호회 있음 조용히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조용히 집에 가는 게 좋은 저는 헬스인 이웃을 얻었고 평안함을 잃었습니다 3개월 연장 등록을 해놔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분들 중에 같은 동에 사는 분이 없는 것을 위안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해서 좋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운동이나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 사연 여기까지인데 가장 안타까운 건 저한테 딱히 그 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답을 원하시면 바로 답해드릴 수 있는데.
위로를 원하는 거죠?
연장이고 뭐고 그만 나가요. 안 돼, 안 돼, 노노노노노.
아, 이제, 이거 다 나오죠. 저 허 쓰면은 양천 허 씨냐, 김해 허 씨냐,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특징이 다 학렬, 남의 집 학렬을 다 외우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웬만하면 다 또, 누가 아, 그럼 뭐 몇 대손이냐, 그래서 뭐. 그런지.
나는 띠도 못 외우는데.
우리 친척에 뭐, 같은 학렬이 있다, 그럼 이렇게 내다. 나를 그러면 삼촌이라 불러라, 막 이러면서. 어차피 먼 친척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내 학렬이 더 높으면 조용히 하잖아요.
아, 그러면 되겠네.
아, 단 하나의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허윤성 씨, 학렬을 땡기세요. 200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 학렬 찾아와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게 체육관의 특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순간에 왜 그 공고한 카르텔이라잖아요. 카르텔 말 지겨운데 특히 에어로빅 하면은 딱 그 오래 다니시던 분들이 앞자리를 딱 맞거든요. 그 원래 그 휘트니스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뭐
아, 네, 그렇죠,
GX도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뭐 한번 그러면 에어로빅이나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빌려준 옷 있잖아요. 그대로 내가 내 빨래를 왜 하냐고. 그런데 그걸 딱 입고 가면은 일단 의상부터 제가 적인 거예요. 뺀치 먹는 거예요.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화려하게.
물 관리도 해요?
네. 그 앞자리에 그 계신 어머니들이 딱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입었는데 나 딸이 이렇게 반바지랑 그 올 틴 티셔츠 입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아니 아직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그 어르신들이 막 그 매일같이 인스타 하려고 그렇게 자기 옷을 챙겨가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운동할 맛이 난다고는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아 벤치 먹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상상을 못 해봤네요.
잘 못 따라하니까. 그러면 이제 스피닝을 가면은 또 스피닝에서도 잘 못하니까 뒤로 자꾸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관에는 거의 이렇게 공고한 그 이너서클의 모임들 있죠.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그 수영장에서 어르신들 눈치 봐야 되는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코치한테 뭐 선물 사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살벌한 얘기였는데 그게 비하면 이게 좀 귀엽긴 한 편인데 할배가 소셜 할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 이거 주민대표 출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으면 안 나갑니다 네? 3개월 뭐 아유
맞아요
액땜에다 치시고 집에 기구를 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수영장은 아예 그것도 정해져 있더라고 1년에 두 번만 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대요 수강생들이 자꾸 밥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스승의 날에 한 번, 다음에 이제 가을쯤에 뭐 한 번.
그렇죠. 소셜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걸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아유, 너무 많이 한 얘기라 지겨우시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말 걸었는데 절대 안 가잖아요. 체육관에서 말고 안돼 체육관에서 할 대화는 이 충전기 다 쓰셨어요밖에 없어. 무슨 안돼. 권석 씨도 봐요. 평안함을 잃었잖아. 평안함을 잃으면은요 체육관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 100에 99이 뭔 줄 알아요? 벤치에서 죽죠. 벤치에서 죽어요. 가슴 운동을 못합니다.
다들 저처럼 이렇게 본전 생각 많이 한 사람은 아마 석 달은 나갈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말리는 거예요. 돈은요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비싼데 잘못 썼다가 그 저 비싼 체육관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시고 가지마 그냥. 야 이건 안 되겠다. 아니 정말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디자인된 구조상 아파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중에 돈이 들어가는 시설들은 천천히 상해서 쓸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관리는 못해요. 네.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중에는 뭐 물건이 녹이 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 관리가 허술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소셜한 사람들 때문에 가기 싫어지는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재활용 버리다가도 또 만나고 길 동네에 편의점 갔다가도 만나고 그렇게 얼굴을 알게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럽죠. 요즘 세상에서는.
아니 저는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있죠. 방송에서.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가. 저는 매일같이 똑같은 코스를 산책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 중에 소셜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것도 되게 특이한 거죠. 근데 약간 시 외곽으로 벗어나면 굉장히 되게 소셜, 진짜 소셜리스트들을 만나는 거지. 사회주의자들.
너무 소셜해서 네. 본래는 자본주의자인데 소셜리스트가 된.
아니면 빨갱이 아파트예요. 우리는 시골 아파트여가지고 지금.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부른다. 동네 사람들 사이가 좋으면 빨갱이들이라 그래.
먹을 거 서로 갖다 주고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아니, 뭘 나도... 샀는데 너무 많이 샀다고 우리 딸이 뭘 들고 왔더라고요. 붕어빵 네. 같은 걸 뭐야 했더니 밑집 할머니가 너무 많이 샀다고 줬어요. 그리고 가래떡 두 줄을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받았대요. 그런 식이요. 네.
저도 그게 싫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그쵸. 좋아요. 저도 아랫집 위치면 뭔가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체육관에서는 안 그랬어요.
체육관에서는.
네버. 체육관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크로스핏 동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체육관에서 혼자 트레이닝을 하는 게 싫은 게 막 도 닦는 것 같다. 근데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고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소셜한 사람들은 운동 안 해. 또.
그러니까 좀 혼자 집중하고 싶고 그 하루하고 단절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컸거든요. 헬스 클럽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몸이 작아가지고 그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뭔지 알 거예요. 그 어르신들 중에 딱 봐도 얼굴은 65 이상인데 등치가 엄청 큰 분들이 계세요. 진짜 운동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
평생.
예. 네. 그러니까 얼른 척 보면 스테로이드 잘못 맞았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루 종일 운동밖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집에 가면 저 계란말이 하고 계시고 단백질이라고 계란말이밖에 몰라가지고 그분들은 말 잘한 겁니다. 대신 그분들은 어떤 운동 방법을 물어보면 자기 철학을 한참 얘기해.
맞아.
관절이 이렇게 막 그분들은 좋은 NPC죠. 네. 근데 말고 처음부터 말부터 거는 분들은 운동도 안 한다고. 아 진짜 속상하네. 허윤성 씨, 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 고쳐먹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왠지 지금 허윤성 씨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오늘 커피 드셨나요? 더치커피 한 잔 어떠세요? 최고의 맛과 향을 위한 10시간의 기다림. 카페인이 적고 지방이 없는 매일 다른 느낌의 커피. 당신의 한 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더치커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한 합격증이 착! 산양산성, 산인산.
우리 저 안승준 말기에 이런 훌륭한 사연이 있었죠. 아빠 이건 제가 가난한 게 아닌데요. 바로 이 사연.
예, 공개 방송에서 들었죠?
예,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김보미 씨 오랜만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난한 주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작년 2월 결혼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예. 14개월 된 거예요.
결혼식장 잡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2022년 당시 2년 넘게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의 남편과 동거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 상견례 정도만 하고 어물쩡 결혼식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은근 기대하고 있던 저희 커플에게 어른들은 호락호락 넘어갈 생각이 없으셨고 저희에게 결혼식을 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희근 얼어 죽을 이런 생각하는 예.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은 결국 하게 됩니다.
예,
누군가가 자꾸 등을 떠밀고
또 부모님들 이제 뿌린 거 거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결혼식이나 뭐 이거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되게 고민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결혼식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엄마가 하는 거니까 엄마가 원하는 맞아요. 드레스, 엄마가 원하는 음식 그 스타일로 하면 아무 탓이 없다, 아무 탈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을 정도니까.
은근 그래요.
예, 네. 결국 피하고 피했던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저희는 가장 손쉽고 빠르게 결혼식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고 짧은 조사를 통해 결혼식장에서 한 번에 웨딩 촬영부터 스드메 예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예식장을 찾았습니다.
아, 그죠. 김보미 씨 같은 분들을 위한,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원스톱은 네. 어디에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몰라, 예비로 찾아둔 후보가 두 곳 더 있었지만, 순간, 아, 이 신랑 신부부 그게 아니잖아, 그죠? 예식장, 그죠? 그냥 당일날 바쁠 수도 있으니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네. 스트레스 받으면 또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식장 방문 당일 계약하면 할인도 해주고 덤으로 꽃장식도 해준다는 말에 덜컥 계약을 감행하고 일사천리로 예식 관련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해제 직전에 체결한 계약이라 약 1년 정도를 기다려야 예식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거 보니 생각보다 긴 시간 아니더라고요.
자,
1년 짧죠. 예.
이게 정말 1년은 짧은데 4년은 진짜 옛날인 게 코시국이 기억이 안 나죠? 그때 결혼식도 네.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했다는 걸.
그리고 뭘 우리 아버지 팔순잔치를 그냥 휙 하고 넘어갔어요.
아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각자 식구들 그때 5인제 아니었나? 근데 우리가 또 형제들이 많으니까 다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랑 큰언니랑 한 번, 뭐 오빠네 한 번 이런 식으로.
저희 집도 어르신들은 다 그냥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뭐 해도 네. 오지 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 결혼식 못했지. 그때 예식장 많이 무너졌어요.
웨딩 촬영 날 웨딩홀이 서울 송파 법조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미리 검색해둔 맛집에 그 오픈 시간에 빨리 점심 먹으려고 직장인들 사이에 섞여 줄 서서 마제소바를 든든히 챙겨 먹고 찾아간 웨딩홀 자체 미용실 그러니까 웨딩홀에 달려있는 그 미용실에서
미용실 드레스 입기 전에 밥 먹고 온 신부는 처음이네요
라는 소리도 듣고
그죠 한국인 특일까요?
네
한 이틀어치 다이어트를 하죠. 결혼식 전에.
제가 오늘 무슨 촬영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은 네. 한 2, 3일 굶어야지 했는데, 어제 카레밥 두 그릇 비벼먹고, 막걸리 한 반병 먹고 너무 졸려서 그냥 바로 잤어요. 그래서, 역시 난 안 돼! 막 이러면서.
아니,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방송을 해도 무슨 식을 해도 마찬가지인 게, 준비를 해봤자, 네. 다 처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연예인은 한 22시간 정도 물도 안 먹는다고는 하더라고요. 화보 찍을 때.
그니까요.
그건 연예인인 거고.
그니까 연예인 돈 많이 번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살아요.
물도 안 먹더라고요. 예. 와, 대단하더라고요. 자, 웨딩홀에서 챙겨준 웨딩드레스 세 벌과 턱시도 한 벌을 보고 촬영 내내.
포토그래퍼. 정말 아무것도 따로 준비 안 해오셨나요?
되묻는 포토그래퍼의 질문 세례에 어리둥절해지고.
이게, 저도 그날 사실은 저는 하우스 웨딩을 했는데, 대신에 이제 그 패키지는 누가 주문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촬영을 누가 따로 하긴 한 거야? 아, 그렇지. 책이 있지, 집에. 본 적은 없지만.
보통 본식 사진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근데 그거 찍을 때, 그죠. 저는 그냥 식대만 찍었어가지고, 이런 걸 따로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보통 촬영을 할 때는 뭔가 아이템을 다 챙겨온대요.
그쵸. 요즘은 이게 저 때만 해도 되게 유치하게 야외 촬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이 연대 가면은
맞아요.
완전히 그냥 본식 수준으로 다 입고 와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그리고 그 신부들은 항상 속에 청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드레스 들고 가면 청바지 이렇게
슬리퍼 신고 있고.
예.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스튜디오 안에서 하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여행간 컨셉으로 많이 촬영을 가더라고요.
예전에 앨범 준비할 때 기획사 사무실들이 다 거기서 거기 네. 있어요. 왜 굳이 거기 몰려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압구정 이제 어디 가면 신부님들이 웨딩 촬영하러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촬영을 하려나? 왜 굳이 여기까지 왔을까? 보면 도산공원에서 촬영하는 거야.
그렇죠. 도산공원.
뭐 하는 거야? 아니 굳이 압구정까지 와서 도산공원에서 촬영한다고? 알고 보니까 메이크업이 거기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처에서. 네.
포토그래퍼.
시간이 좀 남으니 사진을 좀 더 찍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라는 포토그래퍼의 제안에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고 도망치듯 촬영을 마치고
저는 이런 분들이 한 제 마음이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은근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찍고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B컷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찍더라고요.
아, 그죠, 그죠, 네네. 그죠. 맞아요.
헤어스프레이 한 통 쏟아 부은 듯한 머리와 평생 처음 붙여본 속눈썹 때문에 무거운 눈꺼풀을 하고서도 오랜 촬영에 지쳐 배고픔을 선지의 장국으로 달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3,000장도 넘는 웨딩 사진 원본을 주며 24장을 1시간 안에 고르라는 미션을 던지고 이 나가버린 웨딩 스튜디오 실장님 때문에 자기 이제 이 커플들이 남겨진 상담실에서 진정한 방탈출은 이런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도 저희는 결혼식 뭐 별거 없네 하며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 이 작업을 했었네. 기억이 나네. 너무 오래전이니까. 맞아요. 엄청 많이 찍고 한 100분의 1 선에서 쇼부 보라고
이게 했던 디지털 것 같아.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생긴 현상이겠죠?
당연합니다. 네, 옛날에는
그전에 뭐 그전에는 필름으로 하니까 뭐 얄짤 없죠.
네.
예식을 이틀 남기고 좋게 될지 모르고 말이죠. 저희 커플은 예식장을 계약할 당시 분명 양가의 두 어른께 종교적인 문제와 빠르게 예식을 종료하고 싶기 때문에 예식장에서 추천해 주시는 유료 주례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 그죠. 발레 주례, 발레 주례가 있죠.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주요 아르바이트인데 요즘은 주례 없는 게 또 대세잖아요.
그래요.
되게 할 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성장기 PPT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기에. 맞아요. 네. 한 몇십 년 전부터 그런 거 슬슬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양쪽 뭐 혼주들 중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뭐 덕담? 근데 이 덕담이 자꾸 추가가 되니까 유머에 대한 집착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버지들이 뭐 화객들 웃기는 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헐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의 네, 코미디 같은 그런 유머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시어머니는 성락교회 열혈신자로 끝까지 반기동파
반김기동파
반김기동파로 남아 교회를 지킨 분이고 와 성락교회 저도 아는 정도로 큰 사건이죠.
네 벌써 한 7, 8년 전인가요? 그죠 그죠 맞아요. 네. 성락교회
저희 친정아버지는 기독교인 혐오에 가까운 무교이시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교회명이 문제된다면 익명처리 부탁드립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네. 외부에 있는 성락교회 사람들은 다 그때 일로 성락교회를 네. 알아요.
그 말씀을 드렸던 계약 당시엔 알았다 하셨던 어른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왜곡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예식에 남아있던 휴일 저희 커플은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수줍게 프린트된 종이 한 장을 저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내용은 친정아버지의 축사?
아, 요즘 저 네. 장인어른 시부모는 이거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한.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
몰랐던 거죠. 이 저기 지금 커플들이.
얘기했는데 1년 뒤에 커플들이. 까먹었구나.
나, 아빠, 우리는 줄에 이미 결제했는데? 아버지는 머쓱해하며 주례 없는 예식이라고 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는 저의 친언니가 아니라고 주례가 있다고 미리 얘기해 줬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니라고 너가 틀렸다고 하시면서 주례 없다고 당연히 양가 어르신의 축사를 할 거라며 인터넷에서 열심히 레퍼런스를 찾아 축사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 제가 결혼식 갔는데 똑같은 세 개의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농담을 본 적이 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별로 유니크하진 않더라고요.
그 비즈폼에서 파는 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자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저렇게 장롱이 터져나가도록 옷이 있는데 옷을 또 사는 게 여자다. 뭐 막 그런 얘기를 똑같은 결혼식, 다른 결혼식에서 세 번이나 들었어요, 제가.
왠지 그런 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르신들 전용 그런 동영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쫙 있을 거예요.
예. 친정아버지 주례. 써가지고.
창피하셨는지 안 해도 된다며 황급히 저희에게서 종이를 빼앗아 치우신 아버지.
그렇죠. 네네.
아버지가 좀 귀엽기도 하고 애쓰신 게 보여 남편에게 예식 날 아버지의 축사 시간을 주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동의해줬고 이 사실을 어머님께도 알리며 혹시 어머님도 축사를 하시겠냐 여쭙습니다. 아, 아마 이쪽은 저긴가 보네요. 어머니만 계시나 보네요, 신랑 쪽이. 어머님은 괜찮다고 아버님만 축사하는 걸로 충분할 것 같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예식 순서에 주례사 다음으로 친정아버지의 축사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정말 예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식 이틀 전 최종 예식 순서가 정리된 파일을 예식장에서 보내왔고 그 내용을 제가 사진으로 두 어른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예식 순서를 보고 난감해 하신다고요? 응? 왜? 어머님도 주례가 없는 줄 알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왜일까요?
어머님 주변 목사님들께서 주례 서주신다고 엄청 많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아,
아 이게 또 목사님들
그렇죠. 큰 교회 평생 나가셨으면 보통은 이렇죠.
예. 근데 교회가 하는 예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개신교하고 가톨릭의 차이가 가톨릭은 성당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개신교는 예식장 와서도 예배를 하더라고요.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주례 없는 예식이라고 줄창 거절을 해왔는데 예식에 주례가 있는 걸 사람들이 알면 기분 나빠할 거라면서 그냥 주례 없이 예식을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셨더군요.
가만 있어봐요.
하셨다더군요.
언제라고? 이틀 전.
네.
이게 사실 그 겉포장은 결혼 얘기지만 이거 그냥 저 원하청 주문할 때 생기는 일.
그렇죠.
아, 삼촌이라면서요. 1년 전부터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거는 이 부부 탄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어르신들한테는 나의 인사치레거든요.
당연합니다.
친인척들, 하객들. 예식장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주례 있는 예식에서 주례 없는 예식으로 변경은 불가하고
아 그렇군요.
주례 비용도 취소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이게 다 이제 그 식순이 바뀌다 보니까 그죠?
그렇겠죠.
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주례 비용은 포기하고 아버지께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해 어머님이 원하시는 목사님 주례를 하기로 예식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아우 스트레스. 예식당에 전쟁 같은 준비 시간을 거쳐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정된 순서대로 예식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드디어 문제의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식 영상 촬영을 생략해서 정확한 문장은 생각나지 않지만 와 예식 영상도 촬영 안 했구나. 근데 이거 하나 그냥 해놓으라고 전 친구들한테 많이 권유하거든요.
그래요?
나중에 그 돌아가신 친인척들의 몸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살아계신,
예,
살아계신 엄마,
살아계신 걸, 예, 네. 예,
엄마의 마지막 그 동영상, 지금은 뭐 워낙 이제 스마트폰이 됐으니까 그게 우리 큰언니 결혼식. 우리 큰언니가 저 고등학교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으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예.
아, 그러게요. 집안 어르신들을 촬영해놓을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아, 영상 촬영을 생략해서 정확한 문장은 생각나지 않지만 남편의 형님 결혼식에도 주례를 하셨다는 목사님의 주례 말씀은 예식장의 하객들이 술렁일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 면 문자를 적자면 주례.
결혼식 때 남자가 왜 검정색 턱시도를 입는 줄 아는가. 이제 남자로서의 삶은 죽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그러니 신랑은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나는 죽었다를 큰 소리로 세 번 외쳐라.
정말 남편은 나는 죽었다! 를 세 번 외쳐야 했습니다.
야, 진짜 이게 2023년
이 목사 스타일의 농담이죠.
야,
목사 스타일의 개그 콘서트죠.
놀라운 야만이죠.
네.
야, 대단합니다. 아니, 진짜? 와, 2023년인데 이러고서 남자들이 안 기분 나빠한다고?
근데 이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이거를 그 형님, 그러니까 시 아주버니라고 그러죠. 한번 들었는데도 또 픽업했다는 건 정말 충심이 있으신 걸로. 네.
그건 그래요. 줄리엣. 신부는 신랑이 남자는 죽고 가장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가장을 가엽게 여기고 잘 따르도록 하라. 와, 이게 제일 중요하네. 신부가 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결혼 선물로 핑크색 성경책을 준비했다. 교인이 아닌데 성경책을 준비했어요.
뭐 주는 것까지야 뭐. 예.
그 핑크색은 무신론이란 뜻인가요? 뭐죠? 무신론 성경책. 예쁘지 않냐. 앞으로 이 성경은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읽도록 하라.
아니 신부도 불쌍하죠. 이제 좀비랑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등등 주옥 같은 주례사를 남기셨습니다. 이건 축사인지 저주인지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는 맥락과 맞지 않는 얘기까지 하셨죠. 정말 길게 느껴졌던 주례 시간이 지나고 다음 저희 친정아버지의 축사 시간.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축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레퍼런스를 그대로 따온 탓인지 40년 넘게 키운 딸을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하니 결혼식장이네요 라는 문장에 감동의 눈물 대신 웃음이 터졌지만
아, 네. 그 엊그제가 이제 1985년 뭐 이런 소리잖아요. 전두환 씨야.
직전 망친 주례사를 잇기에 충분한 상식적인 내용과 신부보다 신부 아버지가 더 예쁘다는 평가를 남긴 친구 어머니의 말씀처럼 잘생뿜? 아, 이거 요새 이렇게 얘기하나요?
요새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잘생,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보미 씨도 나이가 있으시고. 그냥 남자가 예쁘다는 뜻.
아, 남자 잘생긴 걸, 이쁜 걸 잘생뿜이라고 하는구나.
네. 굳이 이런 말을 쓸까요?
잘생뿜으로 하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시며, 친정 아버지는 저희 결혼식의 원픽이 되셨습니다. 요즘은 그 남동생들이 누나 결혼식 할 때 해주는 거 있어요.
뭐요?
그런 말이래요. 매형 뭐 이러면서 아~ 고마워요 막 이러고. 예. 아~ 예, 이게 약간 결혼식이 이제 이벤트죠. 옛날에는 그냥 바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줄에서 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잡아놓는 기법이기도 아~ 하대요.
그거보단 훨씬 낫긴 한데.
네, 그래서 뭐 네. 춤도 많이 추고. 예식이 모두 마무리된 저녁 내내 결혼 축하는 뒷전이고 주례사 욕과 친정 아버지 얼굴 칭찬이 주 내용인 양가의 전화를 10통쯤 받고 나서야 진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방송 언제나 감사해요. 그럼 이만 총총.
네. 김보미 씨의 사연이었고요.
결혼식은 원래 그런 거죠. 예. 네.
원래 그런 결혼식을 대충 보셨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해요. 식중독만 안 나면 된다고.
그렇죠.
식중독 안 나고 니네 시간 맞춰서 비행기만 타면 네. 아무도 너의 결혼식을 기억하지 않는다.
맞아요. 석화 넣지 말고.
네. 걱정하지 마라. 노로바이러스로 다들 집단 설사 나는 거 아니면 다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다가 저도 이제는 딱 우리 나이 되면 이제 결혼식까지 거의 없잖아요. 네. 결혼식 갔을 때 한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쯤은 야, 주례사 개썩었네 이런 생각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주례사조차도 없으니까.
아, 네. 그러게요. 좋아진 게 있긴 있네요.
그리고 주례사 혹시라도 꼭 해야 되면은 저도 돈 주고 그냥 사람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귀찮아요. 갔다 와가지고 또 그 선물 주고 한번 인사를 또 하러 가야 되는 게 관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주례가 없어서 모르겠네.
뭐 27년산 뭐 그런 양주 한 병 사들고 가서 인사하고. 왜냐면 주로 은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느니 그냥 저기 한 몇십만 원, 20만 원 정도 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알바 구하라고.
아이고, 이놈의 오랑캐 나라. 결혼에 돈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
그리고 사회 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성우 지망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구하라고 해요.
훨씬 그럴싸. 네네네.
오, 결혼식은 그냥 아웃소싱 하는 게 서로 소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그 소셜리스트들과의 관계가 매우 무섭기 때문에.
맞아요. 어딜 가나 소셜리스트 조심하시고요.
네.
김보미 씨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 한 번에 끝낼 순 없을까? 토너까지 겸비한 올인원으로 바꿔봐. 피부에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아 간편한 외출은 필수. 단 하나의 해답. 앤서 19 유자 바이오엠 톤업 올인원.
무슨 기시감인가 했더니 김보미 씨가 문장을 쓰는 습관이 저랑 비슷해가지고. 네.
제가 어디 끄다야 될지 모르겠어요.
농축산인이 저거 뭐냐, 선거방송 때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제가 문장이 길어서. 근데 김보미 씨는 그냥 내버려 두면 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을 수준의, 네. 만연체시라.
제가 되게 단문이 편이거든요. 맞아요. 문장을 되게 그게 짧게 끊어버리는.
그래야 이해가 잘 되잖아요. 네. 자, 김지영 씨의 사연은 뭔지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마도 한나라 요파 씨 때부터 듣기 시작했던 듯하니 경력이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사실 그동안 사연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몇 번인가 있었지만 투잡으로 주 6일 출근하며 저 자신을 셀프 부양하기도 버거운 나날을 보내다 보니 결국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냈는데요. 얼마 전 이 이야기만큼은 꼭 사연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식 오컬트 영화 파묘가 어제로 천만 관객을 돌파했지요.
아, 올해 두 번째 천만이네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본 다음에.
네. 저는 둘 다 재밌었는데 파묘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예. 네. 서울에 보면 재밌긴 되게 재밌었는데.
그 본 영화 보신 분들 중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정말 리얼한 게 딱 하나래요.
뭐요?
김고은 씨가 맡은 그 젊은 무당 있죠. 딱 그 명품백의 스포츠카. 아. 정말 잘 나가는 무당의 특이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무당은 돈을 많이 쓴다고. 래퍼들하고 비슷해. 범만큼 어딘가 보이는 데 씁니다. 네. 저 근데 그 곡성 기억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곡성을 보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뭔 얘기를 봤는지 몰라요. 그 영화의 편집은 박력 넘치는데 이야기는 모르겠거든요. 그게 좀 더 차분하게 잘 정리된 느낌 같다 그래야 되나? 저 역시 영화를 본 그 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후반부에 갑자기 기승 전설의 고향이 되어서 조금 당혹스럽긴 했지만 영화 자체는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락 영화인데요. 예.
예. 그리고 영화를 본 저는 갑자기 잊고 있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제 증조할머니 묘를 파보니 많이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걸요.
꽤 개장, 개묘 많이 하죠.
그래요?
저도 저희 집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왜요?
엄마는 되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합장하는 문화거든요. 그 저희 동네가. 그러니까 봉분을 다 해체해가지고 아버지를 그 옆에다 모셔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화장 문화가 별로 없어서 엄마는 그렇죠. 그대로 이렇게 하고 하나 했는데 아버지는 아무래도 화장을 하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느니 이제 엄마도 수습해서 화장해갖고 같이 뭐 낙골당을 모시자 이런 이야기가
그 고민을 하는 집은 많죠.
명절 때마다 나오죠. 근데 이제 파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끼는 게 제 친구들 먼저 한 친구인데 정말 안 무섭대요.
그죠? 그냥 뼈니까요.
그리고 한번 보고 싶어서 보게 된다고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닥칠 문제입니다.
꽤나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애매했던 데다가 설마 파묘를 했겠어? 라는 의구심이 들어 진짜 있었던 일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에서 파묘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파묘를 하게 된 원인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꿈 때문에 그렇죠.
평소 저희 아버지는 그냥 우연인지 진짜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꿈이나 예감 같은 게 잘 들어맞는 타입이셨는데요. 꿈에 자꾸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즉 아버지의 할머니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 역시 시어머니가 흰옷을 입고 꿈에 자꾸만 나온다고 하셔서 결국 묘를 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의 해결책을 아는데 밤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자, 지금 선거 기간에 계속 시사 프로를 틀어놓고 자니까 네. 꿈에 자꾸 김준일 씨가 나오는데 아니 나는 김준일 씨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나는 지금
김준일 대표
제 고막은 잘 때 항상 이경혁 작가거든요. 근데 그 녹음하는 거 너무 피곤하니까 이경 작가 그 아토피 걸린 거에서 계속 걸린 거여서 다음 날도 또 자다 보면 아토피 걸렸더라고. 또 3일 째
자. 그럼 나중에 꿈에 이경혁이 긁고 있다 어딘가를 나는. 내가 공천 면접을 보고 있는 거야. 김준희 씨가 질문을 하고 이게 8시에 아니 분명 꿈은 꿈인데
저 직전에 본 걸 보게 되죠. 에.
그러면 할머니가 안 나올 수 있다. 유튜브 우리보다 노인네들이 훨씬 잘 쓰잖아요. 자 아무튼 뭐 기왕 파면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놀랐던 점은 저희 집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귀신이나 악마, 지옥 같은 것보다 사람과 헬조선의 현실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와 멀어진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부모님 이후로부터 시작해 집안 전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꿈 때문에 묘를 팠다라는 너무나도 K무속스러운 일이 저희 집에서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 비하면 이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파묘를 하긴 했는데 영화에서처럼 파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한 게 아니라 셋째 삼촌이 직접 묘를 파서 관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담이 진짜 대단하신 양반이네요.
아, 저는 뭐 저기 어깨에 담 들렸다는 줄.
담력이.
아니 뭐라고요? 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삼촌이 하고 싶어서 본인 할머니 묘를 판 게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가 사전에 아무 설명도 없이 가서 땅을 파보라고 시켰는데 가보니 거기가 할머니 묘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상하죠? 노인네들 기억 그렇게 못하면서 네. 그런 건 또 정확하게 잘 짚는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딸은 막 산소 가서 아이고 영감 하면서 막 울고 있었더니 다른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 산소에서 울고 계시나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여기 아닌가 봐 막 이러면서
원래는 뼈들이 잘 있나 확인도 해야 되고 혹여 화장이라도 하려면 신고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어떻게 수습했냐고 물어보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뼈를 모아서 증조할머니 묘 옆에, 증조할아버지 묘 옆에다가 그냥 묻은 걸로 알고 있다 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놀랄 일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파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할아버지의 누이, 저에게는 고모 할머니가 어머니의 묘를 파묘하는 것이니 잘하라며 당시 과로 90년대였습니다. 꽤 큰 돈인 100만 원을 할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야, 한 달 월급이죠.
이 돈은 인터셉트.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걸 받은 할아버지는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셋째 아들에게 묘를 파게 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쵸? 10만 원 줬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이게 그 전문 장비 없이 되게 어려울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작은 굴삭기로 일단 봉분을 밀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삽질로 하게 되면 진짜 힘들 텐데. 예.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죽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묘 굉장히 깊게 파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예. 봤더니. 예,
사람 키보다 더 높게 파는데. 예. 예.
거의 집을 지어주더만.
예.
그 일에 대한 용돈 혹은 일당조차 주지 않았다. 하청 100% 착복.
근데 더 궁금한 건 셋째 아들, 이 셋째 삼촌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젊다라는 이유였을까? 백수였을까? 그죠?
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야, 이거 노동법 위반 벌금 100만 원입니다, 네. 이거. 이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충격적이라. 아니, 할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건가요? 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묘이고 유골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부자는 아니어도 돈이 없는 집도 아니었던 데다가 그 시절 100만 원이나 받았는데 왜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뭐랄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어르신의 범주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사업하시면서 월급을 떼먹었나?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철딱선이 없는 계열일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또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곧 100세를 앞두고 있는 저희 할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이어서 원래는 이 사태에 대한 설명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나 싶었으나 적다 보니 분량이 너무 길어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까봐 자르고 보냅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번에 보내주세요. 100세 정도면은 뭐 우여곡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한 세기를 살았는데.
일단 준비하세요. 예. 네. 김지영 씨. 아무튼 저희 집안의 파묘는 그렇게 셀프 간해수공업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실제로 땅을 파보니 지하수가 올라와 흙과 관이 매우 심하게 젖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그리고 이게 사실 다 그렇잖아요. 땅을 그렇게 깊게 파는데 지하수가 안 묻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산에는 당연히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항상 좋은 핑계가 되죠.
그래서 뼈를 모아 작은 상자 같은 것에 담은 후 증조할아버지의 묘 옆에 묻었다고 하는데 이런 파묘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증조할머니께서 많이 빡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 증조할머니가 꿈에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저 ASMR을 틀고 주무시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된 거죠. 이제 했으니까 다 끝났겠지 하면서. 예.
네. 저는 실제로 귀신이나 영혼의 존재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에 가까운 잘 모르겠다이긴 합니다만 만약 진짜로 증조할머니의 혼이 부탁을 한 거라면 애초에 왜 자신의 아들인 할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지 않고 손자와 며느리의 꿈에 나타난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아들의 꿈에도 나타났는데 무시당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들들은 대부분 무시하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받으면 떼어먹습니다. 한편 파묘를 이렇게나 졸속으로 했는데도 그 후 저희 후손들이 큰 사고나 우환 없이 그냥저냥 살고 있는 걸 보면 역시 미신은 미신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김지영 씨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각자의 랜덤 운이고요. 이런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파묘 잘못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수도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내가 지금. 다 공동묘지를 밀고 한 건데.
100%입니다.
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상암동 그리고 중랑구 망우동 대부분 서대문 애옥의 골목 다.
그렇죠.
그 애옥의 골목은 진짜 아기들 무덤이 많아가지고 애옥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에이. 예.
아니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던져진 상황에서도 손수 땅을 열심히 파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수습하려 노력한 큰 삼촌의 노력을 봐서 봐준 것일지도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요파 씨와 그것은 알기 싫다 잘 듣고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 센터로 많은 도움이 되네요. 건강하시고 또 시간 나면 사연 적어 보내겠습니다. 빠염. 김지영 씨예요.
네. 아, 파묘.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벌초 며칠 전에 그저께 차 엄청 막힌 게 한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벌초 때문에.
아, 맞아요. 한식에 벌초하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이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아니까 아버지도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좀 수습하라고 그런 식으로 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느껴져요. 네. 한식 이런 때 차 막히는 거 볼 때마다 한 3, 40년 뒤면 이제 이런 날에 지체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교통정체는.
그렇죠. 명절 때도 그렇고 한식 때도 예.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연고가 있는 묘인데도 무연고처럼 버려지는 곳들도 되게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지나가면 현수막에 개장 공고를 한 몇 년 돼요. 막 신문에도 내고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파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 우리 엄마 계신 산소도 선산인데 이게 택지가 자꾸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워낙 확장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마주할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 아시아인들은 풍수지리를 믿기에는 너무 공동묘지 위에 살고 있어요.
네. 이제
결론.
이제는 뭐 이게 뭐 사람 묻은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생대 중생대 이런 것처럼 누군가 죽은 자리 위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라고 보면 되죠.
네. 네.
하다못해 왕릉 위에 지을 때 얼마나 몰래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신들의 퇴적이 없었으면 석유를 못 썼어요. 석유를 쓰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자 파묘에 대한 결론. 김지영 씨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자 4월 우리가 지금 둘째 주죠. 조금 늦게 합니다. 24년 2월에 요파 씨 월장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야 저희가 그 방송 3사보다 먼저 출구조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을 넘겼습니다. 우선 꼴찌를 보시겠습니다. 7.5%의 구본빈 씨. 패치 하나로는 모자라는 뺨의 상처가 러닝에 나가지고, 러닝하던 중에 나가지고.
지똥나무 위에다가.
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신 바로 그 사연. 7.5% 되겠습니다. 3위 10%밖에 못 받았습니다. 정재우 씨의 진상 사연. 내 아들 방송국 다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연. 3위가 25%나 받았는데 2위죠 2위 25%를 받았는데 2위나 했습니다. 박요한 씨의 혼난 사연. 그 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에 공천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연이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5%나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투표는 그저 그 투표한 것일 뿐이라서 네. 어떤 뜻이 있는지는 그냥 제사장이 해석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많이 남는 거?
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개갈군 사연 2위고요. 1위가 56.6%.
압도적이네요.
간만에 이렇게 과반을 넘는 사연이 나왔습니다. 한재준 씨, 민영화의 숲 사연. 역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는 길을 먹어가지고 네. 이런 사연이 인기가 좋아요. 자, 한재준 씨, 많은 선물을 앉아 계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진득감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공천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507의 사연, 박형규 씨, 왜 스팸인 줄 알았는데, 그 쓰레기 무단투기 사연 있잖아요.
아, 그렇죠. 훌륭했어요. 네, 나름 짜임새가 있었어요.
알리바이 증명하는 그 게임 트로피. 저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도, 아, 이게 너무 사연 자체의 그 흐름이 리드미컬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 안 할 수 없더라고요. 덕질인의 품으로 간 아버지.
아, 그렇죠. 네. 익명사연을 간만에 네, 공천을 이거는,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개를 뽑겠습니다.
그게, 저희 그 선거 방송 중에 등장하셨다고 하죠, 이 아버지가.
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아, 그러게요. 이거, 이분은 사실 익명이 아니고 자기 실명으로도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익명으로 처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공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509회 아, 좀 전에 저희가 후기를 읽은 이진경 씨의 스위프트 노믹스 체험 사연. 네, 요 정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요파씨 그레이티스트 히츠 팟캐스트를 검색하시고 거기에서 찾아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파씨 그레이티스트 히츠는요.
우리는 공천 잡음이 없어요.
그럼요. 네. 아무도 개기지 않아요.
다 수용하고.
그렇습니다. 어뷰징도 안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할 때 여러분들 투표를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XSFM 소셜에서 링크를 세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12회였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직 투표 안 하신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래요. 농축사님과 UPD 그리고 윤세미네이터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P-O-D-E-R-A